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귀의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 자신이 잘 이겨나갈 수 없지만은 지금 방금 부른 찬송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씩씩하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 자신의 모든 죄성을 이기고 연약성을 이기고 또 모든 시험되는 일들을 다 극복하고 주께로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며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소원하며 이제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 기름을 쳐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한두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여한 자들 주를 사랑하고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 말씀. 귀신 들림과 열병을 고쳐주심. 귀신 들림과 열병을 고쳐주심. 21절 보십시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본문은 오늘 여기 본절이나 또 21장 1절부터 34절 오늘 본문 정한 본문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하신 일들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 그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셨고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 속에 좀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좀 속에 있는 갈릴리 해변에서 오면 저쪽도 좀 속에 있는 동네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동네인데 어린 시절은 나사렛에서 지나고 전도하시는 일은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율법이 명한 성도의 생활 규칙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육신의 일을 쉬어야 했고 우리가 늘 주일 매달 첫 주일날 교독문으로 읽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제10계명, 4계명, 안식일 계명에 있는 대로 그날에는 육신의 일을 다 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의 날로 드립니다. 공적인 집회로 모이라. 레위기 23장 3절에는 성회로 모인다. 성회라는 말은 공적인 예배회입니다. 공예배회, 집회로 모이라. 또 세속적인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 31장은 참 무서운 말씀이죠.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반드시 죽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세상 일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건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음식점 들어가서 사 먹지도 말고 살려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살려고도 하지 말고 장사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부득이한 일 이날은 할 수 없이 모든 세상 직장이 다 믿는 직장이 아니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직장이면 참 좋겠고 그 주인이 믿는 사람이라 주일날에는 일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또 이상해서 주일날 그동안은 일 안 하는 대형마트들 주일날 좀 쉬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평일날 쉬게 한다. 그 세상 사람들은 좋은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죠. 주일날 쉬는 것이 교회 나오고 참 좋은데 그들이 평일날 쉬고 주일날 일하게 하면 믿는 사람들은 큰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세상 살려면 시험을 통과해야지. 거기에 져서 아이고 주일날 예배당 안 가고 일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시험에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장 그만두고 주일 쉬는 직장으로 이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쳐야죠. 믿는 사람들은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는 직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나올 수 있고 믿음 생활 할 수 있고 한 그런 직장, 그것이 비록 수입이 조금 부족해도 그런 직장을 나가는 거죠. 자, 주일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율법이 명한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그 완성은 자주 설명드린 대로 축소된, 위축된 방식, 축소된 방식의 완성이 아니고 풍성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풍성한 방식이란 말은 구약시대에는 7일 중에 하루를 반드시 지키라, 그거 안 지키면 죽는다, 사형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신약시대는 그 성취는 이제는 7일 전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날, 우리가 몸과 마음과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재물과 온 전체가 주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성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하루 이상입니다. 구약에도 물론 안식일 이상으로 지켰지만 절기가 꽤 많죠. 10대 절기가 있고 절기가 많지만 신약은 하루 이상을 즐거이, 그것도 내가 율법에 매여서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시간을,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또 고린도후서 아까 5장인가요? 5장의 그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산다, 이 정신이 신약 성도들의 정신이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헌신이라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헌신, 몸을 드리면 다 드리는 거지. 그 속에 몸 드리면은 거기에는 생명도 들어가 있고 시간도 들어가 있고 재능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지. 그죠? 몸하고 그게 별로, 몸 죽으면 다 죽는 거고, 몸 있으면 다 있는 거고, 몸 없으면 다 없는 것이니까, 몸을 들어, 헌신이란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풍성하게 주님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예. 위축된, 축소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오늘날 신약은 뭐 다 율법 완성인데 무슨 뭐, 예, 안식일 얘기라고 십일조 얘기라니 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이다. 성경을 좀 더 깨달아 보시오. 그것인지. 당신은 성경을 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완성이 맞지만 완성은 풍성한 완성이지 그렇게 구약에는 그거 있었는데 신약에는 이제 다 내 날이다 그런 완성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내 날이 아니라 다 주의 날입니다. 내, 다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십일조도 필요 없고 다 내 것이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오히려 다 그런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에서 십일조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제가 10분의 1 정도를 겨우 드립니다. 그것이고 힘이 있으면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9를 드리고도 10분의 1 가지고 내가 잘 쓰고 또 선한 일 많이 한다면 그것이 멋있는 삶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것이지 진짜 신약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 정신입니다. 신약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7일 중 하루 이상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의 날로 지켜야 한다. 예수께서는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규례와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생긴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로 오늘날 예배당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예배당과 아주 비슷한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처럼 찬송가를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대표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조금 자유로운 것입니다. 회당 예배라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물론 잘 배웠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죠. 회당의 예배는 오늘날 교회 예배와 비슷했습니다. 신약 성도들도 성수주일,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십일조 생활을 힘쓰고 열심히 하죠. 그래서 십일조 생활들 어디서 다 훈련을 받았는지, 처음 나오는 분들도 십일조 생활하는 걸 보고 놀랍기도 어떤 때는 하고, 아유 저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또 복된 복을 받아요. 복된 것을 보고, 아, 저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니까 저렇게 물질적인 여유를 누리는 것 같구나. 또 예배당 중심의 생활 같은 경건한 습관을 가져야 되고, 예, 주일날은 예배당이에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 엄마의 등에 엎여서 새벽기도 가는 때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양육이 되고, 또 예배당에 와서 주일학교 가서 참석해서 성경 배우는 훈련을 하고,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엄마 옆에, 엄마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훈련을 받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 교회는 어린아이들도 다 예배를 같이 드려요. 주일학교 공부, 물론 썬데이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주일학교 있지만은 그것은 주일학교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 연령별로 다 들어가서 바이블 클래스,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고, 끝나고 나면 다 예배 시간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참석한 교회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주 애들이 여러 명, 애들을, 자녀들을 많이 낳으니까 여러 명 도레미와 솔라시도로 다락 앉아가지고 나란히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떠들지도 않고. 그 목사님 설교가 어렵지. 애들 위해서 뭐 시청과 교육적으로 설교하는 설교도 아니고, 어려운 설교를, 교리적인 설교도 하고 하는데도 조용하게, 청자들이 못 알아듣고 졸리면 조금 이렇게 졸기는 하지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막 부산스럽게 또 돌아다니거나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우리 애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좀 받아서, 제가 전도사 때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저 이인재 목사님 우리 필라델피아의 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에는 거기에 수요일날 설교를 부탁해서 하는데, 요령 없이 해가지고 설교만 아마 한 2시간 했을 거예요. 설교를 2시간. 그런데도 우리 애가 앞에 앉아가고 조용하게 가만히 예배 드리니까, 장로님들은 조미 쑤셔갖고 몇 명의 장로님들은 이러고 하는데, 애가 조용하게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혀를 차면서, 얘는 무슨 애가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예배 드리냐. 평소에 좀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예배 시간에 조금 떠들고 찡찡대면 엄마가 데리고 가서 으슥한 데 가서 너 여기 있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조금 윽박지르기도 하고 야단도 좀 맞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움직이면 돼? 안 돼? 조금 그랬어요. 조금 그랬더니 훈련을 받아가지고 웬만하면 1시간, 2시간도 잘 참더라고, 애들이. 그 상황 파악을 잘하는 셈이겠지. 뭐 다 부족하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도 그렇게 습관을 가지게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회당에 모인 경건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이군. 성경 전문으로 필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성경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이 공부도 많이 하니까 당시에는 그런 수사학적인 공부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수사학이라는 거 알죠? 어떻게 웅변술 말입니다. 말을 할 때 어떻게 3단 논법으로 하든지, 뭐 요즘 말하는 기승전결로 하든지, 뭐 말하는 법을 그들이 다 훈련을 시켜서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예화도 들어가면서 잘 했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는 권세가, 권능이 있는, 감동이 있는 그런 설교였다고,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의 가르침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치심과 사람의 가르침을 비교할 수 없죠. 23절 봅시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귀신이라는 영이란 말이죠.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영, 더러운 영, 들린 영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세상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네요.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아주 권위 있게 또 감동적이게 가르치시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직접 귀신을 명령해서 너 귀신아 잠잠하고 나와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나왔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에게 명령도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천사는 영입니다. 귀신은 악한 천사, 악한 영인데 귀신은 사람 속에서 영, 사람 속에도 영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 사람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 혹은 영혼 같은 것인데 영, 그런데 귀신은 악한 영이니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더러운 생각, 사람의 영도 부패돼서 더럽지만은 귀신이 들어가면 더 그렇죠.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을 일으키고 사람으로 더러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귀신은 사람들로 남을 미워하고 미움, 이게 더러운 생각의 대표적인 것이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죠. 미움의 감정, 미움의 생각,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 생각 이런 것이 발동 속에 막 일어나는, 또 음란, 제7계명을 어기는 것, 6계명, 7계명, 5계명도 물론이죠.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 그것도 마귀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보통 대항하는 부모를 대항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미움, 음란, 또 거짓말, 거짓말을 보통 잘하는 걸 귀신이 들어가면 거짓말쟁이가 돼. 아예 저 사람은 어디까지가 참말이고 거짓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사람, 그 사람은 필경 귀신 들린 사람에 가까워, 귀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 거짓되고 탐욕적인 생각과 감정, 탐심, 그 제 10계명이 아닌 그런 걸, 10계명의 이 도덕법에 해당되는 예,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이 부분에 그것들이 죄성을, 우리가 죄성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더 발동해서 아주 그런 것이 더 아주 심한 사람이 되겠지. 그럴 것입니다.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전에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과거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곧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들, 불순종의 세상,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이다. 와,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와 사탄과 악령들, 악한 영들이 영들의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영들의 전쟁입니다. 영들의 전쟁.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구원 역사가 한편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작지만은, 그러나 꽤 지금 온 세계에 구원 역사가 있는가 하면, 세상은 원래부터 구원 얻지 못한, 구원 받지 못한 이 세상은 원래부터 악령들의 세계입니다. 악령들, 사탄과 귀신들이 판을 치는, 거기서 나온 모든 사상, 이념, 철학, 모든 가치관, 도덕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세계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사상이 오늘 시대를 보면 자본주의도 물론 그것도 세상적인 사상이지만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무서운 이념입니다. 그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물질주의가 문제지만은 그래도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속에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자유가 보장되고 있어요. 그러나 공산사회는 그것이 없습니다. 자유, 인권 그런 것이 없고 종교, 신앙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세계의 귀한 유산입니다. 귀한 그런 요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악령의 활동의 영역 속에서 지배를 받고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만난 그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사람 청년 예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알았고 예수께서 자신을 멸하실 수 있는 자라고 알고 두려워했어요. 아, 참 대단한 지식이네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를 보고 저 젊은 청년인데 유대인 청년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이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멸하는 자로구나. 아, 두렵다. 그래서 예,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께서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한 자이며 더러운 귀신들을 멸할 수 있는 신적 권세를 가진 자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령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구나. 단지 그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범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고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주셨고 범죄한 천사들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 서로 묻기를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까지도 복종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소문은 즉시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귀신을 복종시키는 자,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증거하는 것은 그거죠.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예,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주께서 명령하셔서 귀신아, 거기에서 나오너라, 잠잠하고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나왔다. 귀신을 복종시키는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신적 구조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육신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육신의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육신의 문제는 꽤 과학이 발달, 의술이 발달해서 많이 그래도 고치는 것 같은데 정신적인 문제는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죠. 그래서 영육의 모든 문제,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속합니다. 29절 보시다. 회당에서 나와, 이제 그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베드로,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쭤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자, 주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죠.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군요. 예, 결혼한 아직 청년이라고 보이는데 한 30대의 청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장모를 모시고 살았는지 장모의 집에 얹혀 살았는지는 몰라도 얹혀 죄송합니다. 얹혀 산다는 말이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같이 살았는지 몰라도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말하자 주께서 나아가사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그가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열병아, 와, 열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뭐 바이러스나 뭐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열병의 원인이 있죠. 모든 게 다 열이 나는, 열은 염증을 일으켜서 보통 열이 나는데 염증을 일으키는 건 뭐 균이 있잖아요. 세균이. 그 세균에서 이 세균아 열병아 예, 나가라 열병아. 세균을 명령하.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도 명령하시고 예, 자연 만물도 명령하시고 세균까지도 이 열병 세균아. 그러면 세균들이 발발 떨어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 세균을 죽이려고 지금 명령을 하신다. 나와라, 나와라. 그러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곧 열이 낮아졌습니다. 36.5도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이런 수종을 들었다. 일어나서 열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이 살 것 같아. 열이 펄펄 날 때는 아 이제 죽을 것 같았다. 그러다가 열이 가라앉으니까 아, 깨운해졌다. 그래서 곧 예수님을 옆에서 섬기는 좀 그렇게 수종을 들었다. 예수께서는 열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귀신을 명령해서 나와라. 열병을 꾸짖어서 네가 어떻게 그 여인을 괴롭히고 있느냐 나와라. 명령을 하시는 주님. 그래서 고쳐주신 주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32절 보십시다. 더 재미있게 점으로 해질 때에 이제 이 두 사건 외에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와 소문이 나가니까 너나로 집집마다 연락을 해가지고 와 지금 야 구경거리도 나고 또 왜 좋은 그 일이 있으니 빨리빨리 다 연락 해가지고 그 옛날에 무슨 뭐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한때일 때인데 서로들 연락망이 다 빨라서 다 와서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와, 좀 표현이 과장적이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온 동네가 뭐 환자들은 다 데리고 오고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모이고 온 동네가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그럼 우리가 얘는 지금 여기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 또 시몬의 장모 열병 고쳐주신 거 하나만 예를 드러났지만은 주님이 두 명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몇십 명 고쳐줬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얘만 그 다 일일이 쓰려면 너무 많은 예가 되니까 둘만 예를 간단히 앞에 들고 여기에 또 다 그 다음에 모아서 많은 병자들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 많은 귀신을 내어쫓아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신 그의 사명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겠지요. 주님은 병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병고치러 왔노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왔노라.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게 하여 왔노라 그러셨지.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왔노라 그러셨지. 내가 병고치러 왔노라 그러세요. 주님의 사명을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하는 귀신이 말하는 것을 금하고 또 사람들이 나가서 너무 선전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사건들은 주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 많은 그런 치병의 사건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그러나 각종 질병을 고치신 것은 지금 영육의 문제죠. 열병도 또 귀신도 오늘날로 말하면 육신적인 질병도 정신적인 질환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신 것인 셈인데 그것은 주의 신적인 인격을 증거한다고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그 저녁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 얘기죠. 오늘 읽은 몇 절의 말씀은. 그리고 귀신 그에게 복종하고 각종 병들이 치료되었다. 열병의 균도 다 박멸되듯이 아니면 도망가듯이 아이고 뭐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있으면 나를 죽겠다. 그러고 다 도망갔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거는 예수님은 확실히 신적 능력을 가진 자이십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도 못 믿느냐? 어떻게 하면 믿겠느냐? 우리에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바로 그런 일들, 많은 치병의 일들, 많은 병들, 영육의 병들,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들을 여기 들어서 예수님 그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깨달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방금도 말했지만 예수께서는 참된 의사이십니다. 그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같은 데서 읽지만은 쭉 앞으로도 덜어 나오겠지만은 주님은 모든 질병, 여기 모든 병자, 또 모든 귀신 들린 자들, 영육의 문제들을 그게 진짜 완전한 의사 선생님이죠. 세상의 의사들도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의술은 완전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데는 못 고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아시고 또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사람을 영육으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의사. 특별히 우리가 외적인 기적들 또 물론 내적인 그런 변화들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소관이지만은 특별히 여기에 영육의 치료 온전함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구원. 특히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생각과 감정.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1차적으로 가져오죠. 그리고 몸의 건강, 경제 안정, 그건 성경이 그냥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덩달아 받는 그런 결과이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라. 너는 죄인이 아니냐. 죄사함을 받아라. 죄 문제 해결했느냐? 죄인이 의인이 됐느냐? 죄사함 받았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죄값은 죽음인데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을 들어갈 그런 자격을 갖추었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는 심령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생각과 감정, 아까 말한 미움과 또 음란과 거짓과 오만 가지 부도덕한 그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죄성으로 남아있고 이것이 또 악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악령이 우리 속에 활동하면 더 그것이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의 죄성을 제압하고 죄성을 죽이는 것 그게 성화예요. 사실은요 성화는 죄성을 죽이는 것이고 악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작용하지 못 활동하지 못하도록 물러가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도 불렀지만 마귀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는 씩씩한 찬송을 불렀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활동이 보통 강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사상, 철학, 이념들, 가치관들도 말할 것도 없고 풍조들 우리 속에 있는 연약성을 교계 내에도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우리는 현대교회 문제 제가 많이 말했죠. 자유주의, 연합주의, 은사주의 모든 또 타협적인 복음주의 그런 어지러운 모든 풍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분별해서 저건 옳지 않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건 옳은 길, 바른 노선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옛길, 바른 길, 검증된 길 성경적 기독교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붙들고 내가 가리라. 그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죄성은 죄악된 것들을 죽여야 그것이 성화인데 비록 우리가 더디고 불완전한 성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한 인격자가 되게 하십니다. 셋째로 그러나 한 가지 더, 그러나 우리는 기적주의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씀을 종종 했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철학을 구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기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방언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삶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사도시대라 하더라도 사도시대에도 그것이 그런 은사를 추구하면 안 된다.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 그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바른 구원의 도, 복음의 이신칭의의 도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 얻고 그리고 바르게 선하게 사는 삶이다. 사랑의 실천에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울은 거짓된 기적주의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경계했죠. 말세에는 거짓된 기적이 흥황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것은 복음의 사랑을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이 속죄의 진리를 귀히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 속에서 바로 믿고 바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없으니까 그 속에 내용이 빠진 사람들은 여기저기 그저 이산저산 여기저기 이 집회 저 집회 그저 다니면서 손을 흔들고 뭐 이상한 체험을 하면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아는 그런 무지의 결과다. 그것이 악령에 이끌 미혹을 받는 일이 된다.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정로를 가야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기독교는 초자연적 기적과 은사를 믿지만은 기적주의나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을 추구하고 은사를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과 성경 교훈으로 충분한 줄 알아야 되고 성경 교훈을 열심히 배우고 또 알고 믿고 또 실천하는 그것이 늘 부족해서 내가 주의 형상 이루기에 부족하다 그렇게 깨닫고 늘 회개하면서 올바른 교리 사상을 가지고 올바른 도덕적인 인격적인 삶.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는 사람은 서원하고 또 겸손하고 정직하고 도덕성이 있고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도덕성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아주 믿어도 정말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철부지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영적인 성숙은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 인격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참고해 그것을 보충하면서 오늘 이 말씀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동시에 우리의 영육의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문제의 해답이 있고 해결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자고 해결하시는 방법이 꼭 기적주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치료자 하나님, 완전한 의사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 말씀의 정로를 오늘도 걷고 내가 심신으로 때때로 조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믿고 바른 길 걷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는지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지 경험하며 살아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